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잘것없고 허물투성이이며 아무런 값을 치룰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아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가로막히고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치 않고 공병부대가 길을 닦는 것 같이 주님의 일들을 오묘하고 신비롭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날이 갈수록 성숙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매임이 도리어 구체적인 복음 전파로 이어지며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주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여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 나라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뒤따르는 용기 있는 교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키리오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노래방에 가면 한번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내가 보고 싶어도 참고 있을 뿐이지 언젠간 다시 만날 테니까 그리 오래 헤어지진 않아 너에게 나는 돌아갈 거야. 모든 걸 포기하고 내게 가고 싶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게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김종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존재의 이유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남자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자친구와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성공하지 못해서 여자친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보란듯이 성공해서 금이 환향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자신에게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이 사람들 앞에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며 사는 꿈을 꿉니다. 또 지금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다볼지라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며 자기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하고 말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움켜쥐려고 하기도 하고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며 더 좋은 의자에 앉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거나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 자괴감은 쓴뿌리가 되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토록 원했던 것을 소유하거나 누리게 되어도 정작 큰 소리 칠 일은 별로 없고 각고의 노력으로 앉게 된 의자 역시 자신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으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으로 두고 살았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처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복음 전파가 중단되어 있거나 퇴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마치 로마 군대의 전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나무를 베고 돌을 골라내어 도로를 닦는 것처럼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이 말은 그가 죄수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전해질 수 없었던 시위대의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군인들에 의해서 그 가족들에게 또 그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란 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자신의 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변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이 연약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뚜렷하게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바울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 역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했던 것은 모두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했던 것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나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전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처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내용, 즉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집중했다면 그는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했는지에 따라서 그 차이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것을 두 번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이것은 기쁨에 대한 강조입니다. 헬라어 문법적으로 과거형의 동사 또는 현재형의 동사와 미래형의 동사를 나란히 쓰는 것은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관용적 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은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역비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분을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준 것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순회 성경 교사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에 거기까지 가는 여비를 받아서 다니곤 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성경 교사들에게 모함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이고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사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조심했고 또 조심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비량으로 사역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굳은 결단과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칠에든 참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을 나타내는 확고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표현은 앞 표현에서 앞의 기뻐하리라는 18절에 연결이 되고 뒤의 기뻐하리라는 19절에 연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거칠에든 참으로든 복음이 전해지는 사실이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또 기뻐할 것이 있습니다의 의미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 19절과 20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사실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자신의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19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옥에서 풀려나는 것과 성화의 완성 그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유를 역시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간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구는 기도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즉 만약 제가 석방이 되거나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로 인해서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아주 행복하고 감격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 기도자가 기도 시간에 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저도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자의 기도로 인해서 오늘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또 오늘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거나 또 영혼을 움직이는 깨우침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제 능력이 아니라 기도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한 몇몇의 성도님들에게서 새벽 기도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욱하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다른 전임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 또는 석방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기도와 더불어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또 무엇이 우리를 더욱 바르게 세워주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과 가족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것,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공부해야 할 자신이나 자녀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또 자신이나 자녀들의 취직과 결혼 등을 무난하게 잘 하는 것 등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 정직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전부 다 응답해 주셨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기보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는 오늘 이 성경을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예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장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의 몸에 얹어도 그 병이 떠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말라리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파 사람들의 공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외로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치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이었으면 그 가시를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당신에게 있는 그 가시를 먼저 해결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참 많은 눌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떠나보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단지 저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시만 없으면 제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세 번을 간구했다고 합니다. 세 번은 단지 횟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절하고도 처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니까 그만 기도하라고 하시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오랫동안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지라도 그 역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중에서도 시위대가 있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분으로는 밖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안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됨에 따라서 약 250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유익한지 무엇이 우리를 더 바르게 세워가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방법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에서 도우심이라는 단어는 합창단 지도자 또는 합창단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합창단을 운영하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동사형은 풍성하게 공급하다의 뜻이 되었습니다. 합창단의 단어는 자기 소리만 잘 내기만 하면 될지 몰라도 합창단의 지휘자와 합창단을 꾸려가는 사람은 전체를 보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그 길을 잘 보충함으로써 더 나은 합창단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테너가 필요하다고 처절하게 기도해도 성령님은 베이스를 보완해서 우리의 소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소프라노는 필요 없다고 해도 성령님은 더 많은 소프라노가 있게 하심으로 더 높은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휘해 주심으로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리를 지닌 그런 합창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간절한 기대가 원문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서 멀리서 오는 소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으려고 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말에 아주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학수고대입니다. 문자적인 뜻이 학머리처럼 고개를 내밀어서 괴로운 상태로 기다리다입니다. 자신의 목이 학인지 타조인지 기린인지 구분이 잘 안 되지만 기다리는 소식의 간절함 때문에 목이 아픈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휴대전화와 이메일이 발달했기 때문에 손으로 편지를 써서 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30년 전쯤에 자기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청혼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는데 2, 3일 정도 걸릴 것이고 상대가 그 편지를 읽고 생각하고 답장을 쓰는데 하루 이틀 걸릴 것이고 그리고 그 답장 편지가 내게 오는데 역시 2, 3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편지를 보내는 순간부터 다시 편지를 받을 때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 4, 5일쯤 지난 후부터 편지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오후부터 당장 혹시 편지가 일찍 와 있는 것은 아닐까 편지함을 계속해서 쳐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냥 편지가 꽂혀 있는지 아닌지 그렇게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편지함을 열고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3일쯤 지난 후부터는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집 앞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집배원이 지나가면 아저씨 우리 집에 혹시 편지 온 것 없어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도 편지가 오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내 편지가 그 집에 도착하지 않은 것은 도착하지 않고 중간에 분실된 것은 아닌가? 그 편지가 도착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우편함에 편지가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착한 편지를 혹시 누군가가 읽고 몰래 없애버린 것은 아닐까? 그 사람이 편지를 보고 조금 있다가 읽겠다고 생각하고 책 속에 꽂아놨는데 그 편지를 꽂아놨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등등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편 집배원을 다시 만나면 괜시레 시비를 걸어봅니다. 아저씨 배달은 잘하고 계시지요? 혹시 우편물 한 박스 땅에 파묻은 것은 아니지요? 그랬다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대 학수고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시기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였던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투옥되어 재판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면 그는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두렵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이 로마를 넘어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존재하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능력과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순교하게 되면 그것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의 의미입니다. 작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찬송가 586장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3절 가사의 첫 소절이 이러합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이 가사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순교자들이 등불을 들고 있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순교자들이 살았던 빛과 같은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살자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부분의 영어 가사가 이러합니다. By the light of burning martyrs. 불타고 있는 순교자들의 불빛을 따라서 Jesus bleeding feet I track.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발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가사를 머릿속에 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 위에는 주님께서 흘리신 핏방울들이 있고 또 피로 젖은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발자국을 따라서 밟으며 가야 하는데 길이 어두워서 따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형을 당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몸이 횃불이 되어서 그 길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국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입니다. 순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존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구제역의 충격과 일본의 대지진의 처참함 만큼이나 한국 교회의 상처는 깊고 아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로 주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의미와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공범입니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겠노라고 마음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 매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십시다. 그러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국교회를 다시 존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옥사리와 참수형을 당해 죽음을 맞이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도 바울을 존귀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생 존재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학수고대했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 온 세상에 진리의 도로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도록 역사해 주셨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어서 우리 몸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정체되어 있고 우리 모두의 연합인 한국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눈에 부족하게 보이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그 부족한 것을 은혜와 역사심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한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잘 지휘해 주셨는지를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또렷하게 확인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더 유익한지, 무엇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는지 잘 모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몸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